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최종적 목적지가 바로 이곳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지나쳐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 가면 끝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돼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누구를 주목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냐, 주님이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쉽게 지나쳐버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꼭 한번 다뤄야 될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죄인을 눈여겨보셔요. 죄인에게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세무공무원이랍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권의 빌부터 먹고 사는 매국노로 취급받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그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움 때에 일제, 그 일본 사람들의 일제의 앞잡이들로 했던, 그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습 보셨습니까? 너무 얄밉지 않아요? 같은 민족끼리 일본에 그 붙들려가지고 붙잡혀서 빌붙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얄미워요. 정말 얄밉지 않아요? 바로 이런 분위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세리들과 나란히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나란히 언급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창기들이요. 세리와 창기는 항상 성경에서 같이 취급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세리나 창기나 같은 위치에서 취급받았다는 얘기를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무시당하고 또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간까지 찾아오셔서 이 세리 마태를 구원해 주고 마태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과 식사 자리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식사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를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바로 이것이 별로 좋지 않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자들에게 16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얘기하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세리 및 죄인들과, 다시 말해서 세리나 죄인들이나 똑같은 위치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묻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열었는가. 믿기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과 같이 의로운 자, 경건한 자들과 함께 식탁의 공동체 속에 함께 식사해야 마땅하지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의 부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누구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나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신 이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제외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부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 거리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풍자적인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두 가지 의도를 깔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건강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그들의 신앙적 교만을 비꼬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건강한 자는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듯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자는 의사가 더 이상 필요 없죠. 내 몸에 아프고 질병이 있고 고침받아야 될 곳이 있을 때 의사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적절하게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 속에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의미는 뭐냐면 이 말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더 이상 필요 없듯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주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죄인입니다. 더 이상 죄에서 씻을 수 없어서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죄의 울터리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아유,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아이고, 저 같은 죄인이 무슨 교회 가요. 아유, 남이 욕해요. 다른 사람이 욕해요. 그런 분들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만나요.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제가 무슨 교회 가면 주변에 사람들 욕해서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유, 내가 질병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아픈 곳이 너무 많아서 병원 못 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질병이 많기 때문에, 아픈 곳이 많기 때문에 치료받기 위해서 어디 가요? 병원 가야 돼요. 의사 만나야 돼요. 만나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저 교회 못 가요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질병이 많아서 저 교회 못 가요 저 병원 못 가요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이 많으니까 병원에 더 자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에 더 자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죄가 많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 받아야 마땅하지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죄보다 더 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때나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하세요?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아이고 저는 죄인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없어요. 죄인 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만약 이 죄인 된 인식이 없다면 누군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 사람 얘기 듣기도 싫어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다니죠. 죄에 대해서 전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만 찾아다니죠. 그저 복받는다, 그저 잘된다. 죄에 대해서 들으면 왠지 기분 나쁘고 왠지 불쾌하고 왠지 마음 상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 싫어합니다. 이게 정상적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십자가 밑에서 죄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신앙을 통해서 교양이나 쌓고 교제를 목적으로 하여 교회에 나오는 분 계십니까?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죄인 된 인식이 점점 사라지면서 기독교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죄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교회,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용서가 그 어떤 죄보다도 큼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장된 교회, 감추는 교회, 포장한 교회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문제를 싫어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그 죄의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대단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죠. 왜요? 자기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래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특성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위장하지요. 포장하잖아요. 가리우잖아요. 숨기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반갑지 않기 때문에 자꾸자꾸 가리고 숨겨요. 투명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해결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기면 그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죠. 그거 갖고도 부족하면 적당한 기간 동안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되지요. 또 무례한 행동으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다면 찾아가서 사죄하고 합의하고 배상해 주면 돼요. 그럼 해결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죄도 이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벌금 내면 그만이고 배상하면 해결되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이 죄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필요하지 않지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필요하지 않지요. 예수님의 보혈 필요 없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그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그의 법을 어기는 것, 부정하는 것,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우린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상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황적으로 아예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 상황 이해한다. 그래서 봐주기도 해요.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니까 아예 그 정도면 그 정도는 괜찮아. 무기는 할 수 있어. 괜찮아. 넘어가도 돼. 괜찮아. 그런 정도면 괜찮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 안 믿는 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예수 안 믿는 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속에 가책과 불안과 공포가 떠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로부터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진짜 용서예요. 다른 것에서 용서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비교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니까 아, 괜찮아. 그 정도는 다 사람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도 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이 죄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장 급한 것이 자녀의 입시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짜증스러운 일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 이것은 죄의 문제예요. 아마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면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죄의 문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면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도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토마스 아캠퍼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변명하고 숨기려 하지 말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다 얘기했습니다. 심리학자 모글러는 인간이 고백하지 않고 속죄받지 않는 죄로 인하여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 있는 존재가 현대인이다.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불신자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불신자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관계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계할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 누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조나단 에드워드는 주일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잡힌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당이 너무도 어두컴컴해서 촛불을 켜고 잘 보이지 않는 그 원고 설교를 하면서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히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은 죄에 대한 설교, 회개의 설교를 들어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니 늘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죠. 17절 중반절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세상죄를 찌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합니다. 세상죄를 찌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나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는 어린 양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죄 없이 나의 죄를 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저 돌아가신 그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참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어쩜 저렇게 무서운 분이 있나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제 눈치 살살 보셔요. 그런데 어릴 적 생각해 보면 너무 무서웠어요. 시골이고 농사를 짓다 보니 당시에 일손이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학교에 갈 때면 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학교 끝나고 일찍 와라. 할 일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와야 될 농산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와서 농산일 도우란 얘기예요. 그때는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농산일 돕는 게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죽어도 일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죽어도 일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해가 다 지도록 친구들과 놀았지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이제 매맞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된 거예요. 맞아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집 옆에 있는 굴뚝 옆에 앉아서 집안 분위기를 살피지요. 분위기가 어떤가? 괜찮은가?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중재 역할을 참 잘하셨어요. 상장이라도 있으면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화가 나 있는 아버지에게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아유 다 그래요. 다 괜찮아. 괜찮지 뭐. 너무 나무라지 마시오. 애 들어오면 너무 나무라지 마시오. 늘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화를 더 크게 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화가 안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시다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께서 이 녀석 어디 갔디야?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오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꼭 말씀하세요. 가서 당신이 찾아봐.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들어와도 안 혼내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진짜 안 혼내요. 감옥하게 입 딱 다물고 계시고 그럼 저는 얼른 제 방에 살짝 들어가 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철이 없었나 몰라요. 참 철이 없어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좀 내려가라. 내려가서 중간에 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놔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중재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 중재의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야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아무리 많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아무리 많은 죄도 단번에 용서하실 수 있는 용서의 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죄를 그저 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있게 나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야, 내가 흘리는 피를 두고 내가 약속하마 내 피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마.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보고 나의 모든 죄를 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마.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 사람의 죄를 무조건 영원히 완전히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더 큰 은혜와 감격 속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로소 깊은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시다. 아멘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시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루고도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도 불안, 초조, 불평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해결해야 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에 나아가 이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죄의 자리에서 헤매지 마시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큼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또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기보다는 죄인인 우리 스스로 용서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용서받지 못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를 통해 지금도 죄로 인해 헤매이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죄보다 더 큼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환경의 변화나 사람의 변화 역시 믿음의 비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은 믿는 자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이제는 아무 죄 없이 인류의 죄를 지고 피를 뚝뚝 흘리며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더 이상 죄의 자리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용서의 기쁨 속에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죄보다 큼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적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